시간이 되었으므로 제
10회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치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러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과 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온대로 주십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아멘.
통계 자료를 보았는데요. 2013년도 우리 합동 측 교단의 주일학교 통계를 보았습니다. 무려 65%가 주일학교가 없는 단순한 우리가 말로만 이야기하고 걱정하고 지나갈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이렇게 된 이유 또 배경에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될 이유가 있지만 저는 특히 우리 수성노회에서 우리 주일학교연합회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관들보다도 성령이 충만해야 될 기관이 바로 주일학교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 수 있고 우리의 교회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그냥 인사하지 마시고요. 진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합시다. 그게 살 길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주일학교를 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스다 들녘에서 복음을 전하셨죠. 수많은 무리가 모여들었고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기적에 행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수많은 무리들은 행복했겠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천국에 관한 복음도 듣고 그 다음에 질병도 낫고 그동안에 전혀 보지 못했던 기적들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저녁이 되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있겠느냐. 빌립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머리를 굴려서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는 각 사람들에게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안드레가 주님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서 빌립도 또 안드레도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빌립과 안드레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정만 한 5천명이고 또 그에 딸려있는 여인들과 아이들, 노인들까지 합치면 어쩌면 수만 명이 되는 2만 명 이상 될 그런 무리들인데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떡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면 이런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이전에 만약에 이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24시간에 어떤 기적을 행하셨던 적이 있었다면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할 수가 있겠죠.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식사 시간에 배가 줄일 때 떡을 기적적으로 만들어서 드셨던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끼니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예수님은 그냥 굶으셨습니다. 줄이신지라 이런 표현들이 있죠.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바로 그 직전에도 예수님께서는 배가 너무 고프셔서 우물가에 그대로 주저앉으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떡을 사러 동네로 들어가셨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면 떡 사러 갈 필요가 없고 그렇게 힘들어하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장정들의 입이 12개였습니다. 12명이었죠. 그러니 한 끼를 먹는 식사가 적은 양이 아닙니다. 많은 양이죠. 그 많은 것을 늘 언제나 조달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떡 조그만한 거 하나를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하고 떼어주시면서 먹이거나 이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빌립이나 안드레도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만의 무리들을 먹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었죠. 지금 무리들이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것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떡이 있느냐? 이들을 떡을 주어라. 떡이 없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떡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떡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돈을 다 거두어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할 겁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 아이가 떡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아이는요, 파이디온이라고 해서 한 7세에서 젊은이까지도 번역이 가능한, 소년으로 번역이 되어도 되고 젊은이로도 번역이 가능한 그런 단어가 파이디온입니다. 어쩌면은 어머니와 같이 왔을 수도 있고 젊은이라면은 아마 어머니가 싸준 아니면 아내가 싸준 그 도시락 오병이어를 들고 왔을 수 있습니다. 소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소년이라면 이런 먹을 것을 들고 오지 않았을겠죠. 아마 어머니가 들고 싸서 들고 왔을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떡 이야기를 하고 떡을 주어라 없습니다. 200데나리온도 부족할 겁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었겠죠. 아니면은 또 이 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예수님에게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누가 사실 제일 힘이 들고 누가 제일 배가 고프겠습니까? 이동관 장로님 목사님 누가 제일 배가 고프겠습니까? 질문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정신 차리십니다. 저기 박호동 집사님 누가 배가 제일 고플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제일 고프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종일 서셔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여러분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제일 배가 고프고 제일 힘이 들고 몸도 아마 쑤시고 아픈 분이 제일 예수님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떡을 먹여라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으니까 이 어머니가 제일 힘든 분이 예수님인데 얼마나 힘드실까? 또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 당신의 배가 고프셔서 아마 이렇게 떡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실 거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왔던 오병이어를 아들의 손에 돌려가지고 얘 갖다 드려라. 아마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드리려고 가지고 나온 것은 예수님 이걸 드리니까 이걸 가지고 이 수만 명에 되는 사람들을 다 먹여주십시오.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이 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그냥 누구 드시라고요? 예수님 드시라고 가지고 온 겁니다. 왜? 예수님이 정말로 배가 고프시거든요, 지금. 그래서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병은 참 많이 고치셨는데 질병도 고치셨고 물도 잔잔하게 파도도 잔잔하게 하셨지만은 떡을 만들어서 드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도 이 떡을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그 떡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섬김이 뭔지 아십니까? 섬김은요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대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대접하려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대접을 하고 싶어서 이것이 최고의 섬김이죠. 아이는요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린 아이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이를 예수님을 대접을 하는 것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아이가 얼마나 많이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습니다. 받은 그 사랑을 우리도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해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아이들에게 무조건적인, 그게 아주 순수한 섬김입니다.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말도 안 듣고 어떨 때는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담배 피우고 있어요. 그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술 마시고 있는 아이들 보면 기가, 예배 잘 안 드리고 있는 아이들 보면 너 커서 뭐가 될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속마음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신주 선교사님이란 분은 여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마이클이라고 하는 5살짜리 아이를 돌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이클의 엄마는 늘 바빠서 아이를 이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해놓고 홀로 나가서 항상 바깥에서 쇼핑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서 이 아이가 마이클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면 엄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죠. 그날도 아이가 3시경에 낮잠을 자다가 이제 일어났는데 엄마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엄마 쇼핑 가셨어. 그러니까 이 마이클이요 5살짜리 아이가 발악을 하면서 막 집어던지는 겁니다. 막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요. 이 선교사님이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아이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지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죠. 그래서 막 발악을 하면서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뒹굴면서 울고 있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꼭 안아주었습니다. 꼭 안아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마이클, I understand. 나 이해한다. 나는 너를 알고 있다. I know. 내가 안다. 네가 왜 그러는지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왜 그렇게 소리 지르는지 내가 알고 있다. 너 엄마가 보고 싶어서 힘들어서 그렇지. 엄마가 안 보이니까 얼마나 화가 나니. 그 마음 속을 조금 이해를 해주니까요. 신기하게도 이 마이클이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리고는 금세 기분이 서서히 회복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이클 이건 누가 던졌어? 제가요. 그럼 누가 치워야 돼? 제가 치워야 되죠. 그럼 네가 치워. 그래서 마이클이 치웠습니다. 보통 말도 듣지 않던 이 마이클이 왜 고분고분 치우면서 말을 잘 들었냐 하면은 마이클은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집어던지고 소리 지르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야단 맞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근데 야단을 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너를 이해한다고 네가 왜 그러는지 내가 안다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마음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바뀌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 또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속에 감동을 좀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네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안다. 네가 왜 담배를 피우고 엉뚱한 길로 나가는지 내가 안다. 근데 잘하고 싶지.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지. 무섭지.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요 좀 이해를 해주어야 돼요. 그 아이가 어떤 잘한 일을 어떤 일을 충족을 시켰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로서 소중한 아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사들은요 학생들이 건강할 때보다도 병들었을 때 그때가 더 필요합니다. 성공했을 때보다도 실패했을 때 더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시험을 치르잖아요. 시험을 치르는데 생각보다 너무 못했어요. 그럼 얼마나 마음속에 이 아이가 어렵겠습니까? 부모님은 그때가 더 필요한 겁니다. 선생님은 그때가 더 필요한 거예요. 아이가 실패했을 그때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보다도 문제를 일으켰을 그때에 선생님의 역할이 더 필요한 거죠. 그때 안아주고 내가 너 이해한다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교사는요, 아이들이 잘 잊지를 못합니다. 그런 교사 밑에서 아이들은 제대로 자라날 수가 있어. 우리가 아무리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올바른 것을 가르쳐주면서 하라고 해도 이 아이들 마음속에 감동이 없으면 그걸 잘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내가 너 이해한다 그래서 한번 안아줘 보십시오. 너무 아이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실패했을 그때에 먹을 거 하나 사주면서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아이에게 사랑을 보여주면 그 아이는 그 선생님에게서 감동을 받죠. 그 선생님은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그제서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그게 그 아이의 가슴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맡은 반 아이들 한 명을 참으로 귀하게 보시고 요즘에 주일학교가 많이 줄어들어간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반에 한 명 이상은 있을 겁니다. 그 아이에게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 아이. 졸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아이를 살립시다. 그 아이 살리셔야 되고 그 아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고 그 아이가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그때 교사들의 사랑이 정말로 필요한 때입니다. 그때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대접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맡은 그 아이, 그 아이에게 또 내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 그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능고사 잘못 쳤다고 막 구박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그때 정말로 근사한 밥을 사주면서 아이가 절망하고 있을 그때 정말로 맛있는 근사한 평소에는 사주지 못하는 근사한 밥을 한번 사주면서 아빠 너 이해해. 너 잘하고 싶었지.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 말 한마디가 그 아이를 살려줄 수 있다니까요. 그 아이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이, 아빠가 아이에게 야, 성경책 읽자.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서 지혜가 생겼어. 성경책 읽자. 그랬을 때 그 아이는 아빠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말씀을 같이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이가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내어 밀었던 것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별거 아니었습니다. 순수하게 예수님 대접하려고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 오병이어를 이렇게 내어 드렸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받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장정만 5천 명 여자와 아이를 합치면 수만 명을 먹이셨습니다. 나는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 한 분만 대접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마어마한 것으로서 갚아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서 아이가 얼마나 감격을 했을지를 여러분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아, 저건 내가 드린 건데 내가 예수님께 드린 오병이어인데 그게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면서 제일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은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평생 잊지 못할 감격을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맡은 한 명 한 명의 아이들 예수님을 대하듯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 아이를 한번 대우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죠. 그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는 엄청난 일들을 사실 그렇게 감당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게 맡겨진 아이 한 명이요. 그 아이가 전 세계입니다. 그 아이를 대접을 하면요.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죠. 내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를 예수님을 대접을 하는 것처럼 한번 대접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일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드러나게 될지.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이 있게 하려면은 자꾸만 주일 학교가 줄어들어가니까 사실 문제는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통계 자료를 보면서요, 서울에는 한 초등학교 614명 되는 그 초등학교가 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300여 명 이하로 떨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무려 3분의 2가 떨어져 나가고 3분의 1밖에 숫자가, 이건 정말로 위험한 수치입니다. 아마 주일학교를, 초등학교를 교사로 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냥 이거는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피부로 진짜로 느껴야 되는 그 시점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끊임없이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한 아이가 중요합니다. 한 아이, 여러분 반에 있는 그 한 아이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십시오. 그 사랑을 주시면은 그게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맺힐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소중합니다. 한 성도가 소중하지만은 또 한 아이가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맡은 그 아이 예수님에게서 내가 사랑을 받은 것처럼 나도 그 아이에게 이 사랑을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평생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교사가 된 것이 내가 가장 잘한 것이다, 가장 자랑스러운 섬김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